참 긴 삼손의 이야기가 오늘로서 마쳐집니다. 특별히 삼손은 13장서부터 13, 14, 15, 16 무려 넉 장에 걸쳐서 참 많은 스토리를 담아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마지막 끝부분을 다루게 되겠는데요. 특별히 좁혀서 16장만 보면 지난주까지 삼손의 몰락, 그리고 삼손이 어떻게 블레셋 문화와 섞이고 혼합돼서 피폐함을 맞이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들릴라의 무릎에 취해 있던 삼손은 결국 나실인의 절대적 표시인 머리칼이 잘려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도 모른 채 한번 힘을 써보려다가 그는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포박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들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우리 여기서부터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2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를 붙잡아다가 제일 먼저 어디를 가해야 합니까? 눈을 뽑았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이 눈이라는 기관은 삼손에게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으로 넘나들면서 계속 나실인으로서 그 지경을 이탈할 때마다 작용했던 삼손의 기관이 어느 기관이었습니까? 눈입니다. 눈. 그래서 우리는 몇 군데 한번 확인을 해보죠. 14장 1절을 보십시다. 14장 1절 성경을 보시면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뭘로 봤죠?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삼손이 늘 나실인의 자리에 이탈할 때마다 그를 유혹과 죄악의 우상 숭배에 넘어지게 했던 신체 기관이 눈입니다. 그 눈으로 보고. 자, 우리 한 군데 3절을 볼까요? 14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뭘로 보고 좋아했죠? 눈으로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 나가는 신체의 기관이 눈입니다. 눈. 사람이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오늘 1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그에게 거기서 한 기생을 또 어떻게 했어요?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근데 오늘 21절을 보시면, 2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어디를 빼죠? 눈을 뺍니다. 이것은 참 슬픈 역설인데, 그는 불행하게도 육신의 눈은 뽑혀졌지만 그 눈이 뽑혀져서 이 모든 세상의 정욕이나 안목의 죄를 짓지 않게 된 대신 그제서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슬픈 역설이죠. 그리고 22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아져 있는데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기회를 암시하는 희망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삼손을 통해 아직 남은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이 뭘까를 이제 유심히 좀 보십시다. 23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여. 자, 여러분, 자주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고대 시대는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건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건 모든 전쟁의 끄트머리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으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까? 예,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은 사실상 다곤과 삼손의 싸움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블레셋과 삼손의 싸움도 아니에요. 그 끄트머리로 올라가서 이들이 지금 누구에게 찬양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신, 다곤 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지금 축제와 승리를 즐기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다곤이 무슨 신인지 아십니까? 다곤, 곡물의 신입니다. 15장 앞장에 보면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삼손이 그들의 모든 수확물을 다 불살라버렸던 기억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그 행패자였던 블레셋의 원수 삼손이 포박되어 있고 결박되어 있어요. 블레셋을 그리고 그 경계선을 자기 마음껏 오고 갔던 삼손이 지금은 포박되어서 꼼짝을 못하고 가사의 감옥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삼손의 체포를 기뻐하면서 다곤의 승리로 축제를 벌리고 있어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24절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제 백성들의 노래 차례입니다. 앞에는 지도자들의 노래였다면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겠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자기들의 신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즉 누가 욕을 겪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욕을 겪고 있어요. 누구의 패망 때문에 삼손의 죄악과 삼손의 몰락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모욕을 겪고 있어요.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여기 재주를 부리게 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그것을 보고 춤추고 노래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격인 삼손의 몰락을 보면서 사실은 그 너머 그의 하나님, 그의 여호와, 그를 조롱하고 모독했다 그 말이에요. 다윗도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벌벌 떨고 있는 자기 백성을 보고 그 골리앗 군대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도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2장을 한번 띄워볼까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뭘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행동과 언어의 모든 문제의 끄트머리에는 누구의 영광이 걸린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이 조롱을 당해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실까요? 26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이제 앞을 보지 못하니까 누구 부축과 도움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이 집은 다곤의 신전을 얘기합니다. 축제니까 모든 지도부들이 지금 다 몰려왔을 거예요. 게다가 어느 정도 규모인가 하면 27절을 박성민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춤추고 노래하고 다곤의 신을 향해 찬양을 했겠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의 신은 삼손의 하나님은 조롱과 모독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규모가 지붕에만 한 3,000명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다곤을 찬양하는 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을 떠받치는 기둥 사이에 지금 삼손은 묶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28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이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가만히 유심히 헤아려 보면 굉장히 불온한 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완전한 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들으시면서 뉘앙스를 캡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한 번만 자기도 지금 이렇게 기도할 입장도 주제도 안다는 것을 이제 알아요. 이제는 자기가 뭐 이제 힘도 빠지고 나실로서 머리도 잘리고 지금 알아요. 그런데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왜 불안하다고 송 목사가 얘기했을까요? 왜 불완전하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에 가장 거듭 세 차례에 걸쳐 강조된 부분이 뭡니까? 1인칭이에요. 1인칭. 우리도 없어요. 그리고 이 기도 속에는 마지막으로 숨부터 있을 때 내가 이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라는 어설픈 명분도 없어요. 철저하게 끝까지 그는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시면 내 두 눈을 뽑은 저 블레셋을 내가 복수하게 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복수에 여전히 그의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몰입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복수하겠다는, 자기의 신체가 이렇게 뽑혀지고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막장까지 무너진 것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고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한번 주셔서 복수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온전한 기도로 들려지십니까? 근데 문제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여기에 헷갈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불완전한 기도, 완전한 응답.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삼손의 기도 속에는 그래도 최고의 강점이 하나 있어요. 그 강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로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삼손의 기도를 보시면 그 가운데에서도 강점이 하나 있어요. 강점이. 얼마나 강점이길래 저렇게 강조를 할까? 예,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불완전해요. 모자란 기도예요. 기도다 잡지 못한 기도예요. 저도 이제 가끔 기도 일지를 남겨놓는데 이렇게 훗날 시간이 지나서 그 기도 일지를 가끔 열어볼 때가 있어요. 창피해서 얼른 닫아버려요. 이걸 3일교회 담임 목사가 이걸 기도라고 했나. 어떤 때 뭐가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끝에다가 꽉 그냥 그런 글자를 써놨더라고. 근데 기억은 안 나. 무슨 일인지. 얼른 지웠어요. 그거는. 누가 나중에 또 이제 유품 정리하다가 볼까 봐. 목사도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자란 건 인간이 별 수 없어요. 삼손도 이 어마어마한 특권과 부르심과 직책을 받고도 하는 짓을 보세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수준 낮은 불확실한 기도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게 역설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 가운데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안에는 그런 근거나 소지가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아세요? 표면적으로는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응답의 이유가 전혀 다른 데 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부분은 2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에 처절하게 부르짖는 신음소리가 하늘을 찔러요. 자, 2장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알았더니 진짜 원인을 그 뒤에다 살포시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뭐를 기억하십니까?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건짐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데 기적의 출발이 있습니다. 삼손의 기도가 뭐 모양새가 반듯하고 언어가 수려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기도가 너무 처절해서도 아니에요. 삼손 안에는 응답을 받을 만한 아무 건덕지가 없어요. 마지막 기도까지도 자기 개인적인 복수에 매몰되어서 민족도 영광도 어떤 언어도 배워 있지 않습니다. 딱 하나 삼손의 기도가 강점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그제야 하나님께 꼬꾸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근데 그 기도마저도 자기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온갖 어린애 같은 수준의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 기도를 들으실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누구를 건 언약이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건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아들을 거기에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추함과 얼룩을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지점을 놓치면 자꾸 인간은 속성상 자기의 어떤 좀 번듯한 구질구질한 이런 거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자꾸 폭로가 돼야 돼요. 내 안에서. 야,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별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매일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반복하는 표현 중에 신앙은 이거 매달리는 싸움이지 자꾸 내 안에 가능성을 부추켜서 하나님 앞에 기특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 인간이 기특한 생각 내봐야 밑에 가라앉은 구중물 다 떠올리게 하는 일밖에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 한 의의가 나타나서, 한 의의가 나타나서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경을 보시면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다섯 방백들이겠죠 온 백성에게 덮히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다곤의 신을 노래하고 찬양하던 이 축제의 우상 숭배 현장이 그들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끔 한번 힘을 쓰니까 그들의 무덤이 됩니다. 축제의 현장이. 여기에 우리는 조금 이렇게 통섭적인 하나님의 경영의 방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분명 삼손의 기도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마지막 한 번만 힘달라는 그 힘의 목적마저도 개인적인 복수로 끝났어요. 그렇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자란 기도에 하나님의 목적은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습니까? 그대로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상한 상태로 있고 내가 연약함에 빠져 있고 내가 정말 왜 이러고 사나? 그런데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상한 마음으로 연약한 상태로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31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뭐 그가 통치하는 동안 평안했다든지 뭐 다스렸다든지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살았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신학적 통찰이 한 군데 우리의 시선을 잡습니다. 소라와 어디 사이입니까? 에스다올 사이입니다.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 됩니다. 우리 13장 25절을 좀 볼까요? 띄워주세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나시린인 삼손에게 처음으로 임재하셔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 첫 번째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어디에 장사됩니까? 바로 그 장소에 장사가 됩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런 커다랗게 삼손의 인생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게 시장 언어로 표현을 굳이 하자면 항상 행동할 때나 모든 것을 승리를 할 때나 보면은 독고다이 스타일이에요. 늘 혼자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삼손이 지금 무너진 나실인이지만 불완전한 나실인이지만 그는 오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삼손 같은 사사들은 뜨거워지고 뜨거워지고 했지만 그 조각 그림들이 모아져서 오실 온전하신 왕 중의 왕,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장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기서 큰 질문 하나를 서로 마음에 안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 자리는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시 자라나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예요. 내 신앙생활을 한번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처럼 내게 다시 한번 힘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 늦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뭐 다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저는 올해 어쨌든 은퇴합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우리의 긴 인생의 시간을 시간표에 하나님의 경영의 손길에 얹어놓고 볼 때 우리는 지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삼손에게 다시 머리털이 자라게 하셔서 새 힘을 주셨던 것처럼 다시 은혜를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싹이 움돋는 이 봄날에 얼마나 최근 몇 날이 찬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흠뻑 젖게 만들어서 새 용기, 새 시간, 새 날, 새 은혜, 새 힘을 주실 때 그 힘으로 반복되는 실수를 뒤로하고 다시 한번 성령께 붙잡혀서 새날을 꿈꾸고 새날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가 300장 신체로 기도합시다. 우리 2026년 3.1기의 가장 큰 현안 문제는 제6대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모셔서 만나지는 청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허히 이 귀한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게 아무 의의가 없지만 그 가난한 심령마저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이 한 주간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자신들의 고단한 삶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